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다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특별한 절기가 아닌 평범한 날에도 혼잡한 장소이긴 했지만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어 붐빈 성전이었지만 여전히 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왕 요시아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주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으로 올라올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결집한 이 무리 앞에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모두 읽고 요시아는 단 위에 서서 선언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러한 왕의 선언에 따라 모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함께 다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은 일사천리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언약책을 발견한 모든 백성 앞에서 읽었던 요시아도 22장에서 언급되었던 훌다의 예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훌다의 예언 속 유다의 미래는 비관적이었지만 요시아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개혁의 길을 행동으로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사실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처음부터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아가 처음 왕이 되었던 것은 그의 나이가 8세였을 때였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그가 19살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자는 요시아의 전면적인 개혁의 근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아는 15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합니다. 찾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라시는 구하다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요시아의 개혁의 원동력이자 뿌리는 하나님께 구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시작되는 요시아의 개혁, 이를 다루는 오늘 본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개혁의 참여자를 언급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 모여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혁의 기초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열왕기의 기자는 이 개혁의 철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잇대어 출발한 요시아의 개혁은 요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유다의 백성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기준에 따라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철저한 개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는 한 단면의 개혁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고 발견한 모든 것을 반영하는 온전하고 철저한 그리고 전인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과 신앙의 철저한 개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갱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거나 좋은 대로 편향적으로 해석해서 균형을 잃는다면 결국 개혁과 갱신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계획으로 진행된 부분적이고 또 불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철저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20절을 통해 요시아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아가 개혁하기 전 여호와의 성전의 상태는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의 언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데 교회의 정문을 지나고 중간에 있는 문을 지났는데 그 문 안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네 명의 수호신 사천왕이 사기를 밟고 있는 사천왕 상이 있습니다. 그 천왕문을 통과해 언덕 중턱에 이르니 한쪽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동상 아래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켰던 초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불상이 서 있고 불상 아래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쌓아 올린 조각돌 무더기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다양한 종교의 성직자들이 각자의 신의 형상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원하는 신과 성직자에게 찾아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유다의 종교적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혼합 종교의 상태가 민망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혼합 종교적인 상황을 척결하기 위해 유다 전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적 개혁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문은 총 10가지를 통하여서 언급합니다. 먼저는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든 제기들을 모두 꺼내고 기드론 밭으로 가져가 불사르게 했습니다. 기드론 밭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의 낮은 지대를 의미하는데 6절에 보면 그곳에 평민의 묘지, 곧 평민들을 위한 매장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물건들이었기에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내어
부정한 묘지로 옮겨 불살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는 베델로 옮겨졌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k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위치적인 의미보다 종교적인 의미가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처음 배교적인 예배의 중심지로 삼은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남유다에 소속된 땅은 아니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수르의 힘이 쇠퇴하면서 요시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종교적 부정의 중심이었던 베델로 우상을 숭배하던 물건들을 태운 재를 옮김으로써 우상 숭배의 장소까지도 더럽게 했습니다. 이는 베델까지도 부정하게 만들므로써 그로부터 완전히 떠날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과 분향하는 자들을 모두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아세라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아세라상 역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는 평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많고 많은 장소들 가운데 평민의 묘지에 뿌렸던 이유에 대하여서 역대하 34장 4절은 그곳이 이방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네 번째는 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인들의 처소를 허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 통치 당시 남유다 왕국이 지닌 혼합주의적 종교의 특성 가운데 종교적으로 공인된 남창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세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여인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머무는 장소를 숫꽃 분옷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는 딸들의 장막이라는 의미인데 그녀들은 한편에서는 휘장 곧 아세라에게 제사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예복을 만들면서 다른 한편에는 제사를 위해 몸을 파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또한 척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내고 있던 집을 없애버렸고 당연히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는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곧 유다의 전 지역을 더럽게 하는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더럽게 만들었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10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고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서쪽과 남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놓여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마주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또한 위치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몰록 숭배와 관련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도벳은 북, 방향의 북이 아닌 드럼 북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쳤는데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덮기 위해 북을 쳤기 때문에 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몰록을 위한 제단을 더럽게 만들므로써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폐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11절에 언급된 태양을 위한 말들과 태양수레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태양 숭배는 주전 2000년대 후반에 북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 자리 잡았던 미타닌 제국의 후루인 인들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태양에게 말들을 바치던 종교적 관습은 이들과 인근에 있었던 아수르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전해진 태양 숭배의 신앙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요시아는 이 또한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홉 번째는 1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락지붕 곧 옥상은 별들에게 제사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향을 피워 하늘의 뭇 별에게 예배하려고 옥상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제단을 헐어버렸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13절에 기록된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을 위한 산당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즉 감람산 오른쪽에 세워진 산당들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 족속이 믿는 풍요, 사랑, 전쟁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 족속이, 그리고 밀곰은 암몬 족속, 암몬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모스와 밀곰은 모두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뭄과 기근, 질병 및 죽음 등과 관련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분향하는 산당을 모두 요시아는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에 대하여 열왕기의 기자는 매우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는 강력한 이 개혁에 대해 그 대상이 무엇이었고 절차는 물론 폐기물의 최종 처리 장소와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 빠르게 기록되던 왕정 역사의 기록이 이곳에서는 매우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왕기의 기자는 유다 지역에서 일어난 개혁의 독자들이 집중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개혁된 유다의 우상 척결의 현장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져온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건축물과 형상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 자신의 힘이 닿을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에도 그는 손을 뻗었음을 15절이 증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개혁은 땅에 있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들을 모두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땅을 정결하게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이 될 만한 아주 작은 요소들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에 세워진 여로보암의 제단이 무너짐으로써 요시아의 이방신에 대한 척결은 마무리되는데 이 제단의 무너짐은 약 300년 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임을 언급합니다. 10절, 16절 하반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이는 열왕기상 13장의 예언과 그 결과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이 제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자신의 손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여로보암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비를 구했고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낫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땅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무렵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은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늙은 선지자의 집 곧 그들의 땅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무덤에 묻고 그 옆에 자신을 묻으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제단의 무너짐에 관하여 이 늙은 선지자도 다시 한번 예언하면서 열왕기상 1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열왕기의 기자는 요시아의 개혁의 과정, 특별히 베델의 제단의 척결을 다루면서 약 3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개혁의 모든 과정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었음을 독자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인이 된 요시아의 개혁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혁의 가장 중심된 키워드는 철저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불순물들을 모두 찾아서 소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할 물건과 또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할 물건을 구별하여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흔적이라도 남을까 철저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불로 태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여 그 형태라도 남을까 찢고 빻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가증한 것들을 다시 더럽게 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다시는 부정한 곳에 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상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었던 남창이나 여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우상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우상과 관계된 성직자들이나 조력자들을 모두 없애는 것은 다시 돌아갈 방법조차 근절하는 사후관리까지 생각하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조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개혁은 그릇된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낡은 자루에 새 포도주를 담아둘 수 없듯이 삶의 개혁에는 이전의 악습과 죄악을 얼마나 잘 소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수가 한 방울이라도 남겨진 물병에 아무리 깨끗한 제주도의 삼다수를 채운다 한들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일 뿐인 것과 같이 그릇된 삶과 신앙을 소거하는 것이 우리 개혁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인이 되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의 요소들을 모두 제거한 요시아는 이제 야훼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비워진 신앙의 그릇에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담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는 비워진 신앙의 그릇을 채우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자 또 신앙 개혁의 마지막 스텝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의 첫 페이지를 하나님과 함께 기록했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언약책의 기록은 신명기 16장 2절에서 8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읽은 열왕기에는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 제사의 규모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은 그 규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무려 제물만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양 7,600마리, 숫소 3,800마리가 소요되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유월절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마을에서 행할 수 없었기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유례 없는 정말 큰 규모의 유월절을 지켰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유월절을 지켰던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갱신되어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요시야 통치 18번째 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22장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언약책을 발견한 것도 18번째 해였고 유월절을 지킨 것도 18번째 해였다고 말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지연 없이 반응한 개혁이었고 지체 없이 실행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갱신을 위해 비워낸 삶과 신앙의 그릇에 지체 없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채워 넣었습니다. 믿음의 출발지로 다시금 돌아가 믿음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그리고 신속하게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개혁은 비어진 신앙의 영역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그리고 그 첫걸음을 무엇으로 떼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렇듯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며 삶과 신앙의 새로운 단락의 첫 번째 기록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가 개혁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인이 되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의 요소들을 모두 소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요시아였지만 그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통해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요약이 제시됩니다. 그의 개혁의 핵심 언약책 곧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요시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열왕기 기자는 극찬을 합니다.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최상급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를 두고도 열왕기의 기자는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마무리되는 요시아의 기록을 보면서 율법 앞에서의 그의 충실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포함하여 히스기야와 비견되는 선왕 중에 선왕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에 대한 최상급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요시아의 적극적인 개혁 실행에도 하나님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므낫세 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요시아는 유다에게 임하는 재앙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에 대하여 열왕기 기자는 매우 긴박하게 기록을 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아의 죽음에 관해서는 매우 간결하게 열왕기의 기자는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을 척결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상과 방법, 폐기물의 처리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죽음의 급작성은 우리에게 그 배경에 대한 정보까지 적게 느껴지게 합니다.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군대를 이동하던 중에 무기또에서 요시아의 유다 군대와 대치하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요시아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치고자 하여 라고 번역한 내용은 29절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출병하였다. 요시아 왕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그러나 요시아는 무기또에서 파라오 느고와 접전하자마자 전사하였다. 우리 성경은 치고자 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도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치고자 하여와 도우려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히브리어 전치사 R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가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고 있거나 또 애굽이 아수르가 아닌 다른 나라 곧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아수르를 돕고자 하여 군사를 움직이고 있었고 두 나라의 전쟁이나 동맹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고 요시아는 그래서 그들의 길목 가운데에 막아 세운 것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기록하는 병행 구분인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은 조금 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느고의 최종 목적지는 갈그미스였습니다. 갈그미스로 가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 세우자 바로 느고는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료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오히려 바로 느고는 요시아와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변장까지 하고 이 전쟁에 임했고 결국에는 날아오는 활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은 바로 느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요시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역대기의 기자와 열왕기의 기자는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조금 달랐고 열왕기의 기자는 요시아의 실수에 대한 기록을 피하기 위해 그의 죽음을 긴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기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죽음에 대해 아쉬움을 극대화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요시아의 죽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도록 그려내는 데에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 곧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와 아스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기록을 통해 유다의 역사 다음 페이지로 말씀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누가 진정한 왕인가라는 열왕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시아였지만 그의 열심도 유다의 운명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매우 전면적이었고 전방위적이었지만 사실상 유다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몬을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요시아의 신실함을 보고 그를 세운 것이 아니었고 요시아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기록처럼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는 전혀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국 요시아가 반란군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요시아가 전쟁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고 그러한 그의 죽음 그리고 유다의 멸망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들 삶에서 흘러가는 이벤트였을 뿐 가슴 깊숙이 새겨지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보며 개혁과 갱신 이후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놓는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와께로 기대어 한 번에 붙어치를 하고 있는 요시아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최후의 선왕으로 자리하는 요시아, 민족의 운명을 가슴 아파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변화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요시아의 개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된 사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개혁과 죽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을 다해 백성들의 운명을 돌이켜보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눈물의 왕, 그리고 역사에 잠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인이 되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의 요소들을 모두 소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한 요시아, 그 사랑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삶 중심 가운데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가 암울했던 유다의 시대상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암울한 역사의 현장의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깊숙이 숨겨져 있는 금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광산은 그저 어두운 터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금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두운 광산에서 이제는 빛나는 금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금을 캐내기 위해 사람들은 분주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말씀으로 개혁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분주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개혁할 때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전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정황이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릇된 삶의 모든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교회를 폐쇄하고 2주 동안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예배를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아직 확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팀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구성하고 토요일과 주일이면 방역을 하는 데에 힘을 씁니다. 벽에서부터 바닥에까지 손이 닿는 부분에서 안 닿는 부분까지 모두 방역을 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완벽한 척결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든지 또 가려져 있는 부분이든지 모두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내진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리를 개혁할 때 필요한 두 번째 행동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설레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은 참 순수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간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순수했던 사랑에 자꾸만 이물질이 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친구나 또 배우자, 심지어 내리사랑의 끝인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순수하게 지켜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순수한 사랑을 잘 유지하기 위해 자꾸 우리 안에 끼는 이물질들을 소거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국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개혁이 한번 지나고 마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삶 깊숙이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운명 결정론과는 다릅니다. 도리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갱신하지 않고 세월을 흘려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자신과 유다의 운명이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삶을 또 신앙을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에 나아가 자신의 나라 유다,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전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된 자신이 닿을 수 있는 힘을 다해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것, 멸망 앞에 놓인 유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개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꾸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에 잠겨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는 것, 그것까지가 자신의 청지기적 소명이라 여기며 세상을 충실히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힘에 기대어 우리 각자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개혁에 애쓰고 나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의 작은 회복들이 이어져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를 비롯해 우리가 처한 모든 공간들이 개혁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며 또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쓰여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삶과 신앙의 철저한 개혁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악습들을 모두 비워내고 그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채워져 가게 하옵소서. 첫 마음의 이 설레임에 따라 우리 삶의 전반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걷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우리가 처한 모든 장소들과 이 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쓰여져 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임마누엘의 은혜 곧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복의 경작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